반갑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한 5개월 반 만에 다시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유신론적 진화론 또는 유신진화론 또는 유신론적 진화 그것의 허구성 및 또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또한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먼저 오늘 설교, 또 이걸 뭐 강연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 두 편을 우리말로 바꿔 전해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Is Theistic Evolution True? 유신론적 진화는 사실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설교 내용은 제가 2년 전 창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강연의 내용과 90%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일주일 전 저희 교회에서 했던 Theistic Problems Arising from Theistic Evolution, 유신론적 진화로 인한 신학적 문제점이란 제목의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이유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에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제 라디오 채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를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설교에서 우리가 호모 세이피언스나 호모 에렉터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신진화론이 최근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믿고 있었던 이 방송국에서조차 여과 없이 유신진화론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나자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이 유신진화론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신진화론, 즉 하나님께서 진화를 창조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현대과학적 이해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신진화론이 단지 진화론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무서운 책략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유신론적 진화를 포함한 진화론이 지금까지 가장 큰 거짓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신론적 진화가 사실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science equals truth, 곧 과학을 진리와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려면 먼저 관찰에 의한 이론을 정립하고 나서 이에 따른 실험 및 재현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관찰, observation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실험, test 또는 experiment 해볼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재현, reproducibility 이게 되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관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실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 잠깐만요. 그 많은 화석의 증거는 어떡하고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859년 다윈이 On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통해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약 25만 종의 생물에서 이렇게 이상의 화석이 발견되어 전 세계 수천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화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화 도중에 전이 형태 또는 중간 형태의 생물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었죠.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issing link인 것입니다. 즉 link, 연결고리를 missing,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화론자들이 고육지책으로 punctuated equilibrium, 단속평형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생물종의 진화 양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gradualism, 안정기와 둘째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한 종 분화가 이루어지는 catastrophism, 분화기. 이 둘로 나뉜다는 진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펑크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Punctualism, 이 단속평형 이론은 진화의 펑크가 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간 형태의 생물이 없이 다른 종이 출현한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인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6천 년입니다. 아 잠깐만요. 연대측정법으로 46억 년이라고 밝혀졌는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동이 원소가 붕괴돼 그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half life, 반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불안정한 원자가 방사선 붕괴를 겪는 속도를 설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례로 우리 아는 238의 반감기는 44억 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암석 내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그 양과 비율을 측정하면 그 암석이 형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chronological dating,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보통 우라늄과 납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의 특별한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처음에 모 원소인 방사성 물질은 중간 혹은 마지막의 붕괴 물질, 자원서라고도 하죠.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모 원소인 우라늄만 있고 이 경우에는 자원서인 납이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발견된 논문을 보면 실제로 하와이에서 168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긴 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9억 6천만 년으로 추산되어 무려 1760만 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 암석에는 처음에 모원서만 있었고 자원서가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암석의 처음 상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가정을 하는 이유는 진화론의 요술방망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긴 시간이에요. 진화론의 요술방망이인 이 긴 시간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화론자들이 제안하는 이론은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숫자에 심지어는 무한대의 0을 곱해도 그 답은 네, 0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아무것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닫힌 게 closed system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대홍수, 지구 전체를 덮었던 격렬한 그 지각운동을 동반한 노아 홍수 때에 대량의 원서가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차치하고서라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전 시대를 걸쳐서 항상 일정했다는 것인데요. 최근의 논문들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격변을 고려하면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연대측정법은 결코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판타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는 법칙, law라 하고 어떤 경우는 이론,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이론이라고 하지 않죠. 이론 중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유명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상대성 법칙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law, 법칙과 theory, 이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리 법칙은 추리하고 실험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자연의 운행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열역학 법칙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열역학 제1법칙, 또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열역학 제2법칙 등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범우주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주 반대편에서도 이 법칙들은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론은 어떤 가정을 두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법칙과 모순되는 이론도 과학이라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빅뱅 이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30억 내지 200억 년 전 탁구공보다도 작은 것으로부터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빅뱅 이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열역학 제2법칙과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은 과학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있는데요. 하고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빅뱅이라고 하지만 우주가 초기에 대폭발하는 것이 직접 관찰되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단지 1920년경부터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는 그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이 1931년에 생겨났을 뿐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선입견과 사전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발을 하면 질서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네, 질서가 깨집니다. 대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무질서한 가스에서 질서 정연한 별들이 생기고 무질서한 원시 수프에서 질서 있는 정교한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입고 계시는 의복 등 어떤 물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며 무질서해지는 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빅뱅 이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시편 102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룡은 언제 멸종이 되었습니까? 공룡은 주로 중생기 쥐라기와 백악기에서 2억 년 가까이 살다가 약 한 6,600만 년 전 멸종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공룡은 완전히 멸종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는 나이에 따른 동물로 표현되는 띠가 다 있죠.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에 곧 용을 포함한 12가지 동물로 표현되는 12지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이 동물들을 12지간에 최초로 결합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12지간의 기원은 중국 하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중국 사람이 당대에 이 12가지 동물을 직접 볼 수 있었기에 12지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날 상상의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용, 드래곤이 당대에 살지 않았다면 12지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에 용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유산으로 기재된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 용으로 약재를 만드는 법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동반 견문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르코 폴로도 용에 대한 기록을 여러 곳에 남겼습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서 17년 사는 동안에 황제가 자신의 마차를 끌도록 용을 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해인 1611년, 그때는 황실용 사육사를 선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용을 키워서 그 피를 약재로 쓰고 그 알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욥기 40장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배의 모습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안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똥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덕이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역성경의 영향으로 이 배의 못을 하마나 코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꼬리가 백향목 같다는 표현으로 보아 꼬리가 밧줄처럼 아주 얇은 하마나 코끼리는 결코 배의 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의 국기도 그려질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물이 공룡, 특히 Apatosaurus나 Brachiosaurus 같은 거대한 초식공룡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냐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는 곳과 늪속에 누워 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 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 도다. 19절에서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는데 하마나 코끼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 으뜸인 짐승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룡이 모든 동물 중 가장 으뜸이죠. 또 21절에서 공룡의 처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늪속에 누워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공룡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 늪 지역에서의 목격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3년간 콩고에서 선교하였던 유진 토머스 선교사 증언에 의하면 1959년 콩고에서 공룡을 죽였다는 피그미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콩고와 자이레에는 위코우알라라는 커다란 늪 지역이 있는데 크기가 무려 5만 5천 평방마일로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5배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80%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리코알라 지역에 적지 않은 공룡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룡뼈에서 연부조직, 적혈구, 뼈세포, 단백질, 심지어 C14 같은 방사성 탄소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7천만 년 전에 죽었다고는 공룡에서 이러한 생생한 조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사실로서 우리들은 진화론이 허구임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공룡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볼수록 역설적으로 공룡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의 나이도 지구의 나이와 같이 6천년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십억 광년 밖에 별을 볼 수가 있나요? 막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멀리서 오는 별빛이 어떻게 6천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네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100광년 이상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 간의 거리 측정은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지구의 공전궤도를 삼각형의 그 밑변으로 놓고 별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공전궤도의 지름이 우리는 물론 지구의 공전궤도의 지름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별과의 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따라서 수백만 광년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상상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빛의 정체에 대해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파동, 입자, 광자 또는 뭐 양자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논의를 하지만 빛의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빛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여왔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바로 끝이 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광년은 거리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땅의 원이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장막같이 펴십니다. 성경은 10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셨다. Stretch out. Stretch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Out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aradigm shift,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빛이 어떻게 별에서 지구로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별이 어떻게 여기서 거기로 갔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여기로부터 펼쳐 나갔습니다. 별들이 자기 자리로 펼쳐져 나갈 때 빛의 잔재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redshift, 적색 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력이나 속도 등의 관측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나 우주 정거장 같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상에서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력 시간 지연 효과, gravitational time dilation이라고 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더 쉽게 타임 다일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작 감독한 영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놀란 감독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킵 톤 박사도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2017년 중력파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적지 않은 과학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닥터 브랜든 역을 맡은 앤 해서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Time is relative, okay? 시간은 상대적이야. It can stretch and it can squeeze.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 But it can't run backwards, just can't. 그러나 뒤로 돌아갈 수 없어. The only thing that can move across dimensions like time is gravity. 시간과 같은 차원을 건너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이야. 그래서 닥터 브랜드가 도달한 행성에서 물리학적 요소들은 지구에서와는 매우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행성에서 한 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이고 1m는 지구에서의 6.1km이고 초속 5km의 속도는 지구에서 빛의 속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 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그 창조 4일째 이 인터스텔라에서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중력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 지구의 시계가 우주나 은하의 시계에 비해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면 우주에서 빛이 지구로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6일째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빛이 이미 지구에 다다르고 있었고 아담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창조 4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에서 오는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근본을 우주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한 성경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연대 측정법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팬터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빅뱅 이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공룡은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주의 나이도 지구의 나이와 같은 6천년입니다. 그러므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포함한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 유신론적 진화라는 이 페이브, 꾸며낸 이야기가 기독교 매체들에서조차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교리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신론적 진화에는 정말 다양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 일일이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중요한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얌은 하루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창조론 가운데 Day Age Theory, 날 시대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의 날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100만 년 이상과 같이 훨씬 더 긴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는 이론입니다. 날 시대 이론은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진화론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편집할 때 날에 대한 히브리어 야암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야암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에서 보듯 숫자와 또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들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야암을 창세기 1장 5절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이 야암의 의미를 밤과 낮의 주기로 신중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 이후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 야암은 항상 정상적인 하루 24시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4절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기서 우리는 날이라는 단어와 날보다 긴 계절 또 해라는 단어를 봅니다. 따라서 날이라는 단어는 계절, 해와 같은 단어들과 비교하여 더 긴 기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미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24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다른 단어를 사용하실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메 복수형 야민을 사용했다면 또는 야민과 함께 저녁과 아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면 여러 저녁과 아침의 날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의미할 수 있었기에 광대한 시대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쾌됨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또는 이 단어가 여러 날과 함께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날들과 함께 올람을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옛날부터라는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오래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의도하셨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구조를 사용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얌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날시대 이론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현대과학의 이해를 조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이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영생으로 인다는 성경의 권위를 그들이 훼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어 얌과 연관된 시간적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학사에 대한 타임 스케일, 시간 척도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스케일, 시간 척도에 포함되는 중요한 다섯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척도는 과거로도 미래로도 무한정 확장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잘 정의된 시작이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듯이 물리적 시간이 끝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 총창조 기간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대로 6일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우주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처럼 족보를 계산해 보면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약 6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세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죠. 다섯 번째,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기대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유실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의 수십억 년을 포함하는 그 진화론적인 타임 스케일을 믿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인 것 같은 정확한 성경적인 역사의 시간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둘째, 특별히 우리의 복된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언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격 이론이나 날시대 이론 등과 같은 유신론적 진화론의 잘못된 교류를 논박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타락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매우 긴 시간 간격이 있으며 이 기간에 사탄의 타락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타락이 일어난 것은 창세기 1장 이전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열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엿새 동안과 각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사의 창조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도 가리킨다고 가정할 때에만 창조 주간 내에 루시퍼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에 관한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니헤미야 9장 6절을 비교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니헤미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구절은 하늘의 군대라 하면서 분명히 천사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비교하여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문구인 하늘들의 하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 중에서 가장 큰 것 또는 모든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하늘들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인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창세기 1장에도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절들 중 어느 것도 천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창세기 1장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언급하고 셋째 하늘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 보아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셋째 하늘이 창조 6일 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나오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는 지구, 첫째 하늘, 둘째 하늘로 구성되어 있죠. 또 지구와 태양계, 은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우주 너머에 있으며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둘 다 문자 그대로 24시간에 6일 동안 일어난 우주, 하늘과 땅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들의 하늘 또는 천사들의 창조나 하나님의 왕자의 창조 또는 셋째 하늘과 관련된 다른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에스겔 28장에서도 땅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상의 장면이 아니라 하늘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28장의 초점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며 창세기 1장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셋째 하늘과 천사의 창조를 분명히 언급하는 골로새서 1장 16절과 니헤미야서 9장 6절과 같은 구절에는 창조의 시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요점은 하나님 그분만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니헤미야 9장 6절과 비교하면 하늘이라는 표현에 하늘들의 하늘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니헤미야가 천사의 창조를 포함하기 위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 표현이 생략된 것은 천사의 창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만약 하늘들의 하늘과 그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창조주간 6일 안에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창조 이전에 셋째 하늘의 창조를 두는 견해는 실제로 욥기 38장 7절과 더 쉽게 조화를 이룹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때라고 합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미 증인으로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38장을 읽으면 천사들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울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땅, 곧 지구의 창조를 창조 첫째 날 맨 처음에 하신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Very good,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 매우 좋았으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을 보시면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타락한 사탄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 저주 이전의 우주가 덜 좋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땅을 더럽히고 황폐하게 하고 모든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사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이 저주받은 것은 루시퍼의 타락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비록 사탄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매우 좋은 낙원이었음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발자인 마귀의 거짓 비난에 대해 하나님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또 타락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특히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서 보듯 교회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땅을 창조하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것들을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그렇다면 천사들이 지구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습니다.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망이 이 땅에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경적 근거를 신화처럼 여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사망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은 6천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또는 지구가 수백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은 생명이 지구에 처음 나타난 이후로 사망이 역사의 일부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칼 세이건은 The Secrets of Evolution are Time and Death. 진화의 비밀은 시간과 죽음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진화론 또는 지구가 수백만 년 이상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 체계 하에서는 수백만 년에 걸친 죽음, 고통, 질병 등을 뒤따라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 죽음, 고통, 질병이 오늘날에 존재한다고 하며 그리고 죽음, 고통, 질병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죽음이 역사의 영원한 부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 따르면 time and death, 시간과 사망이 아니라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이라는 문구가 사망의 역사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very good,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완전한 세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 그 완전했던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즉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이 한때 낙원이었던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은 사망을 마지막 원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사망은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에게 침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죽음은 원래 창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죽음이 이 현세에서 지배하더라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같이 장차 언젠가는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늘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내 화석을 합리한 지칭이 인간이 존재하기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죄 이전에 동물의 죽음, 질병, 고통, 가시가 있었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가 있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죄인이고 잃어버린 바 됨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화론으로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를 결코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무해한 진화적 요인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찾는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설사 진화 시나리오에 하나님을 암만 추가해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망이 있었다고 하는 신학적 견해는 구원의 성격적 근거를 훼손하며 많은 이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야음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여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사탄의 타락이 일어난 것은 창세기 1장 이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강격이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잘못된 교리를 논박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담이 타락한 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의 성경적 근거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제 개인 간증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글 개역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개역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진입해서 과학 시간에, 특히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왜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지? 하며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신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 이런 터미널로지 용어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방편으로 진화론을 사용하셨다는 믿음을 중고등학교 시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초반 제가 존경하던 여러 미국의 목사님들의 영향으로 잠시 갭 theory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른 말씀과 건전한 교리에 더 관심을 갖고 또한 자연과학과 의학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구와 우주는 6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세 가지 색깔의 가로막대가 있습니다. 맨 위는 날시대 이론, 가운데가 간격 이론, 맨 아래가 젊은 지구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저의 창조론에 관한 인생 여정이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을 믿지 못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숙고하셔서 올바른 창조론을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댕수를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